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무리들의 요구를 수용한 이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힘이 다 빠졌습니다. 힘을 다 소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굶주려 있었고 또 가혹한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폭행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의 양팔을 묶어 달 그 십자가 가로대를 도저히 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나뒹구르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쩔 수 없어서 로마의 군인들은 그 곁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골고다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고 그리고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매달리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 세 가지 장면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탈진된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그 현장에서 구경하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하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우연의 일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집트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을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지금 이곳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유야 여하튼 그가 지금 이곳에 구경삼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보고 있을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는 간단한 소개는 바로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봐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렉산더와 누포는 그래도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아버지보다도 자식들이 더 잘 알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굳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억지로 뭔가 일을 시킬 때 여러분 많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기분도 나쁘고요. 더구나 가장 흉측한 형벌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화가 억울하게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나를 구원할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분명히 감동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억지로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내가 억지로 정말 기분 나쁘고 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 억지로 지고 하는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또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분명히 감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성경이 읽혀지는 곳들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가문이 얼마나 믿음의 가문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당시에서 한 5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로마서가 기록될 쯤에 이 본문의 이야기,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끔찍히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가문이?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이 정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도 귀한 믿음의 가문임을 인정할 만큼 대단한 영적인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로 인정할 만큼 대단히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때까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는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울 때는 그저 창피한 일이고 그저 화가 나는 일이고 그저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지운다는 것은 버거운 일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었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오히려 감격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가문을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서 세월이 50여 년이 흐른 뒤에 이 가문이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도 바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 억지로 준 십자가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케 하는 감사의 십자가가 되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졌던 지옥의 십자가가 나중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제 막둥이 아들 녀석이 이번에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울고불고 안 간다는 겁니다. 엄마는 가라는 것인데 아들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딸마다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린이집에 떼놓고 돌아오면서 제게 문자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런 문자입니다. 가기 싫어하는 걸 겨우 데려다 놓고는 왔는데 이것 또한 다 지나갈 일인 건 알지만 지금 현재는 무표정한 민우 얼굴이 마음에 걸려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본래 그래요.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 장면인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 그때는 창피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겠죠.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알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 복음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불신자들에겐 교회 나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겠지만 억지로라도 오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자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임하겠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민우에게도 어린이집이 지금 싫지만 선생님과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재밌고 신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요. 야, 어쩌면 절묘한 타이밍에 너무 적절한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도 억지로 주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못해서 억지로.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소그룹 리더라는 것을 맡으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하기 싫다고 그래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기 싫다고 그래요. 다 소그룹 리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주의 정도는 억지로 시키죠. 하셔야 됩니다. 안 아무도 안 합니다. 하셔주십시오. 한 빨리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힘든 일일지 몰라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요. 십자가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감동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축복입니다. 토마스 아퀸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아마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읽어보셨을 이 책.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캐스터인 데이비드 블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지시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치타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게 주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추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왜 자꾸 나도 힘든데 나도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왜 자꾸 일을 맡기는가 또 일을 또 주는가 교회에 오면 아 부담스럽게 또 사명을 맡기는가 나도 살기 퍽퍽하고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일을 시키는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추춧돌 삼고 디딤돌 삼아서 자신의 신앙의 건물을 거룩하게 세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으십니까? 그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버겁고 괴로운 것이고 어쩌면 기회만 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의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거룩한 기초석이 되게 하고 추춧돌이 되게 하고 디딤돌이 되게 하게 하여서 그래서 신앙을 거룩하게 세우는 일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져주십시오. 그러면 훗날에 분명히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장면.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얘기합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몰약은 복숭아과에 속한 나무에서 채취하는 액체입니다. 이것은 대개 고통과 통증을 줄이는 이 진통제 또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대단히 귀한 약입니다. 대단히 귀한 약입니다. 아시는 바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던 선물 가운데 모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만큼 대단히 당시에 귀한 약이 이 모략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략을 탄 포도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으로 특유의 쓴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쓴맛을 조금 절감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로 섞어 마시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역시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었느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누가 주었느냐? 여기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째는 로마 군인들이 주었다는 의견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주었다. 인도적인 측면에서 그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 주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이 십자가형은 뭐냐면 천천히 피와 물을 흘리게 하여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채찍에 심하게 맞고 피를 흘리면 십자가에 매달자마자 금방 죽든지 또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모략을 주면 그 고통을 오랫동안 견디며 오랫동안 느끼면서 매달리게 되고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략을 먹인다는 거지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는 로마의 반역한 그 죄수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본보기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것이다. 만약에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보게 하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제공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죄수들에게 다 주어지는 관례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학자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모략 섞은 포도주를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준 것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겨대는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죄인으로 조롱하기 위하여 재미삼아 준 것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의견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한 사람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견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제자들 또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만약 자신도 그렇게 할 경우 로마의 군인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혹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절감시킬 수만 있다면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서 내가 비록 피해를 볼지 모르고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내가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모략탄 포도주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요. 이것은 놀라운 거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들을 하는 상황에서 그 무명의 사람 그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자신이 혹 피해를 볼지 모르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어드렸던 한 사람의 헌신.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을 절감시키는 줄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유야 여하튼 어떤 의견이냐, 로마 군인들이 주었느냐, 이 무명의 사람들이 주었느냐, 뭐 이유야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까요? 그 고통, 그 견디기 힘든 그 상황에 예수님 왜 거절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의 몸으로 그대로 받겠다고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죄인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어떤 진통제의 힘을 빌어서 몽롱한 상태에서가 아닌 맨정신으로 당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주신 잔이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는 고통을 따르는 십자가이어야만 했기 때문이고 그 고통은 죄에 의한, 죄에 대한 징계에서 오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용기가 없어서 술기운을 빌어서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100% 진정성이 인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술기운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고백해야 그 고백이 정말 진짜 같이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뭔가 다른 기운을 빌려서 표현해야 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이 고통스러워도 그 일이 너무도 괴로워도 그 일이 참아내기 견디기 어려운 순간임에도 그 아픔을 다 몸소 다 당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큰 고통을 경험하면서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살다 보면 개인적인 힘듦이 있지요. 관계의 상처로 괴로울 때가 있지요. 때로는 환경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요. 그때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 일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서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몸을 보면 지나간 세월 동안에 자식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삶에 대한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은 챙기지 않고 드시지도 않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발, 트고 갈라진 손, 껄껄한 손, 또 약간 흰 허리, 깊게 골패인 주름살, 하얗게 세어가는 흰머리. 누구든지 그런 부모님을 뵐 때 우리는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님 앞에서 자연히 존경심이 생기죠. 그것처럼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매맞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나를 위해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높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힘겹게 생각하는 그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특히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나요? 작은 바늘에 찔려도 우리는 너무도 아픕니다. 그 아픔이 오래오래 갑니다. 엊그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1919 유관순이라고 하는 영화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픈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보기 힘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관순 열사가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고문을 당하는데 그 중에 손톱과 손가락 사이에 나무 꼬챙이를 찔러서 막 열 손가락을 다 묶어놓고 탁 나무 찌르는 그 모습들, 피가 철철철 흘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역시 찔리신 가시가 머리에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의 길이가 가시가 7에서 10c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를 머리에 얹는 것만 해도 아팠을 텐데 근데 그것을 내리고 꽂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고 생살이 찢어지고 머리가 찢어지고 막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당시에 사용된 못의 길이가 약 13에서 18cm 정도 되고 굵기는 1.5c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매끄러운 못이 아니라 꺼끌꺼끌한 못입니다. 그 거대한 쇠못이 손목과 발등에 박힐 때 뼈가 으스러지고 정맥과 온갖 신경계를 다 뚫고 힘줄은 끊어지고 살은 찢어지고 심지어 벌어진 양팔과 탈골된 어깨 때문에 극도의 호흡장애가 찾아옵니다. 어렵게 힘겹게 숨을 쉬려고 하면 발목 뼈와 손의 뼈들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 대신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그 고난을 당해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함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죠.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두 강도들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흉측했던 당시에 그 흉측했던 강도들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중앙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았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도인데 하나는 예수님도 역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흉측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예수님을 중앙에 매다는 것은 이렇게 흉측한 죄인들 가운데도 더 대표적인 흉측한 죄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도 둘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강도 둘이 함께 매달았던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심판받을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죽어가는 처지에 있으면서 자신들도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면서 자신들은 마땅히 정죄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 아무런 죄 없이 저주 쓰는 형벌을 받고 계시던 예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상의 사건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회개는 결코 늦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개는 결코 늦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강도 두 명 중 하나는 죽음 직전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드의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찍혀 올리시면 가시 면류관을 엮은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렇지 않으셨다.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된 시몬은 그때 당시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십자가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구원의 주 예수님의 십자가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감동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때로는 원치 않는 십자가가 억지로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지는 주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심으로 몸소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을 피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십자가의 길이 이런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같은 모습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